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 주셔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차 복종함으로 가정생활과 모든 인간관계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부부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남편이 일찍 소천에서 혼자가 돼서 이제는 뭐 부부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관계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생활을 잘하는 그 내용 속에 모든 인간과 사랑과의 관계의 비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14년이었나요? 한편에 이런 영화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료로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으리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한편에 저예산 다큐멘터리 독립영화가 한인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독립영화로서는 역대 1위 흥행 기록을 쓴 영화였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뜻밖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영화는 어릴 때 결혼해서 76년, 무려 76년 동안이나 함께 산 89세의 할머니와 98세, 9살 차이에요. 98세의 할아버지, 그 두 분이 함께 산 마지막 1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살았던 마지막 1년의 삶을 그대로 이제 담아낸 겁니다. 일상을 담아낸 거 아주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줬던 겁니다. 76년을 함께 산 이 노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관계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관계가 부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서로 만났다가 또 이렇게 씁쓸하게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확률이 결혼한 지 10년 이내에 헤어지는 젊은 부부들의 퍼센티지가 50%가 넘었다는 거 아세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반 이상이 거의 부부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 중에서도 이제 무늬만 이제 부부이죠. 무늬만 부부이지 서로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도 거의 70%. 야,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게 이게 지금 함께 산다는 게 기적인 세상입니다. 지금은 분명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결혼했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인생은 모두 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관계잖아요. 인간관계로 인생은 만들어지는 건데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도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광경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왜 우리는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서로 처음 만날 때는 좋은 뜻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 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부 생활을 넘어서서 부부 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제 마음에 잘 이렇게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부부생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부는 가장 가까운 기본적인 단위일 뿐이고 이거에 모든 사람과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행복하게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두 가지 요소. 첫째는 이겁니다. 그것은 첫째는 성경은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고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지식을 가지라고. 그 뭐냐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배우고 지식의 기초에서 함께 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남자 여자는 진짜 다르거든요. 나 같은 줄 안다고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나와 다른 점이 나올 때는 화를 낸다고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모든 부부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상대가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같이 행동하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같은 형제라고 해도 나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를 몰라요, 우리는. 나 같은 줄 알고 행동하다가 그렇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상대가. 그러면 부딪혀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상처 입어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상대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 예. 우리 누나가 문제고 언니가 문제고 동생이 문제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나는 상대를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큰 상처를 받곤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상처를 자꾸 받게 됩니다. 신혼 초에 늘 방문이나 창문을 열어보면 남편 때문에 짜증난 아내가 있었어요. 왜 남편은 맨날 방문을 열고 다니는지, 공부를 갖다 열고 다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 꼬리가 길어서 그런가, 히터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왜 추운데 문을 활짝활짝 열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는 참다 견딜 수 없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혹은나 그렇게 문을 열고 다니냐고, 문 좀 닫을 수 없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상대방 하는 말이 몸에 열이 나는 많아서 문을 닫으면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문 열어놓는다고. 한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서 문을 꽁꽁 잠가야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몸에 열이 많아서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이걸 서로가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상대가 나 같은 줄 안 거예요. 나 같은 줄.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 근데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왜 문을 열어놓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몰라요. 사람을 모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그냥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에서 만났다가 항상 나쁘게 헤어지고, 항상 싸우고 헤어지고, 원수 돼서 헤어지고. 근데 문제를 상대를 잘 이해하고 나면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행하라고. 그냥 아내는 당신 같지가 않다. 연약한 지체기 때문에 좀 지식을 따라 알고서 행동해라. 근데 이게 아내한테만 한 얘기겠어요? 남편에게만?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고요. 상대를 알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제가 늘 가끔씩 들은 얘기지만 코끼리하고 쥐가 그 사랑에 빠져서 브루스를 추면 쥐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상대방을 알고서 브루스를 쳐야지. 아무 때나 잡아당기면 어떡하겠어요. 쥐는 그냥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식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 사실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화 하기는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남자 같은 여성도 있고 여성 같은 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화 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대체로 여성들은 융통성이 있어요. 남성들은 이게 이제 정형화된 어떤 방식을 따르려고 하죠.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이게 어떤 형식을 따라서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잘 못하는 반면에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놀랍게도 남편과 대화하면서도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참 오랫동안 몰랐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남편과 갑자기 대화하다가 아내가 앞에 있는 커피잔을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당황하게 돼요.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커피잔을 치우면서도 남편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치우는 것은 귀는 열려있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게 서로를 모르면 서로의 행동에 굉장히 오해가 많아져요. 이게 나한테 기분 나빠서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충전 방식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남자들은 일을 하다가 지치면 재충전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거나 독서를 하거나 TV에 수청하면서 사람을 안 만나는 편이죠. 남자들은 사람을 안 만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활동을 하면서도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참으로 제가 놀랍게도 남자들 입장에서 진짜 어떨 보면 아주 경이롭기까지예요. 놀랍게도 여성들은 쇼핑을 한바탕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쇼핑을 한바탕 하고 나면 거의 기절할 수준이 됩니다. 예. 우리는 못 살아요. 거기 가면 그냥 스트레스 뭐 이렇게 무슨 추락에 부딪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대형 추락이에요. 서로가 너무 다른. 신체적으로도 지방조직이 발달된 여성은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남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 집중해서 일하면 쉬어야 돼요. 근데 남성을 잘 모르면 집에만 오면 게으르게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이 이제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그거 왜 전구 담아 하나도 안 가려고 하냐. 집에만 오면 도대체 왜 카우치만 앉아있냐.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를 닮았어요. 사냥은 대부분 암사자들이 하고 수사자는 가정을 지키느라 힘들어 잠만 잡니다. 하루에 21시간씩. 예.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성별이라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다르고요. 남자들도 다릅니다. 성질이 급하고 느리고 성격이 약하고 강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밤낮 갈등과 다툼과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위한다고 그러는데 상대는 내가 그런 걸 위한 적이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게 이제 헷갈리는 너와 나예요. 그냥 항상 우리는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대를 숨막히게 할 수도 있고 더 죽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죠.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데 오히려 미움만 받는 경우. 그럼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까지? 관계가 더 깨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도와줬는데 도와준 건 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말을 키우는 아이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내 볼 일이 있어서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아이는 말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바로 전날 이 말이 고열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하는 말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밤새도록 간호했어요. 간호하면서 옆에서 이제 열이 오르니까 이제 물을 자꾸 먹인 겁니다. 물을 한참을 먹이면서 간호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말이 싸늘하게 죽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요. 할아버지, 말이 죽었어요. 제가 밤새도록 물을 먹이면서 간호했는데도 글쎄 말이 죽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지요. 얘야, 말은 열이 날 때는 절대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단다. 말의 입장에서 사랑해야지. 내 입장에서 사랑하면 안 된다. 자기 입장에서 사랑한 게 아니라 말 입장에서 말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 입장에서 상대를 돌봐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참 도왔는데 상대가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열이 날 때 탈수증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지만 말은 열이 날 때 물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사랑은 꼭 지식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고 우리 서로는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돕는 것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상대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도움을. 근데 우리는 내가 돕는 거야. 내가 너를 돕는데 너는 받아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도와줬는데 이 상대가 왜 이러냐고 또 어려워집니다.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랑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깨져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 늘 지식을 따라 행해서 부부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길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지식을 따라 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와주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섬기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에게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말은 그 물을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항상 지식을 따라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지식을 따라 행하면 그게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길러오는 길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생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복종입니다. 서로에게 복종,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 첫째, 둘째는 서로에게 복종.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길러내려면 서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길러내려면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무릎을 꿇라는 뜻인가? 아, 서로가 뭐 상대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그냥 따라서 하라는 뜻인가? 이제 이게 복종하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자면 쉽게 그거는 늘 상대방을 자신보다 먼저 배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자신 앞에다 두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라. 이러면 좀 이해가 쉽지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건 좀 비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사실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일 때가 있고 시키는 대로 왜 다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라. 이 말씀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아내들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라는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는 원래 원어 성경입니다. 맨 처음에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오리지널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로 해가지고 통째로 읽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후대에 누군가 이제 장을 집어넣고 절을 집어넣어서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눠 놓은 거예요, 누군가. 근데 원래는 이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통째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5장 21절, 22절 되니까 우리는 5장 21절과 22절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5장 22절에서부터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5장 21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남편만 또 아내에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서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나눠서 읽다 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오해가 되게 심해진 거죠. 그런데 다 연결된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여자든 남자든 형제든 친척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늘 내 앞에 두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딱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거, 예수님을 본받아 피차 복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누가 먼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복종할 것인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 할 건가, 이게 맨날 우리는 고민이거든요. 남편이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주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가장 서로 힘들어하는 구절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부는 볼멘 소리 하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복종은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신랑도 또 다른 이유에서 복종하는 아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눈치입니다. 요즘 신랑들은요 아내가 씩씩하게 나가서 혼자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걸 좋아하지 그냥 집안에서 복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만 보니까 그냥 내 말만 듣고 이렇게 벌어다주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 안 좋아해. 아내는 아내대로 안 좋아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안 좋아하고. 근데 이런 생각들은 오늘 성경 본문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심히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부부에게 주는 성경 말씀은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거나 혹은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거나 방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 생활과 모든 인간관계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라 할 것 없이 상대방을 자기 앞에 먼저 두고 먼저 섬기고 배려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피차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모든 갈등은 다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피차 복종하지 않을 때,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갈등은 뭐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교우생활까지도 교육관계까지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요. 모든 갈등은 싸움은 상처받는 일들은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요 보통 명절 때 부부 갈등이 심해진다고 하죠. 서로 보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1년에 한두 자리씩 이렇게 만나게 되면 상처받는 날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니, 추석이 됐어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남편은 시댁을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아내는 친정을 가는 건 어떠냐. 예. 그 시댁을 가야 될지 친정을 가야 될지 여기서부터 갈등이 보이지 않은. 그리고 방문하게 된다. 만약에 모두를 방문하게 된다. 오케이, 우리 가정은 그래 민주적이야. 그래 아내가 거기 친정도 방문하시대. 그럼 어디를 먼저 방문해야 될 건가?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디를? 시댁을 먼저 가야 될 건가? 이거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결혼한 부부가 추석에 시댁을 방문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추석 음식 만드는 걸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 와서 좀 도와라, 음식 만드는 걸. 그러니까 그래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 이제 화가 나서 한 소리 하지요. 야, 그러니까 말이 좋게 안 나가죠. 네 부모가 추석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냐? 예. 이렇게 그냥 이 남편이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의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도 지난번 친정 갔을 때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봤잖아. 이야, 이게... 그리고는 이제 시댁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얼마 후에 이제 또 우리는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행복한 결혼 생활, 인간관계의 비결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복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세상은 절대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가 하는 걸 봐서.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나만 손해볼 수는 없지 않겠나,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 늘 먼저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뭐 성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섬김으로써 내가 상대보다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상대보다도 먼저 복종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까닭은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생을 왜 삽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는 사람 사는 그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네가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종하라고.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복종을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여자만 본받거나 남자만 본받거나 어린아이만 본받거나 혹은 어른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원수된 자, 죄인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부생활과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역할 모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손해만 보다 죽을 것 같지만 그때 죽으면 살게 된다고 얘기하자, 생명을 잃으면 얻게 된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사랑받는 자보다도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아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저는 자녀이기도 했고 그리고 부모이기도 해요. 제가 자녀였을 때 그리고 부모였을 때 보니까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아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자식들에게 상을 주고 싶을 생각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아 이게 사랑은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늘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언제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멘션하고 마칠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복종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뭘 실천해야 되죠? 아마도 구체적인 예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 다큐멘터리 주인공들이 어떤 힌트는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종한다면 아마 비장하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비장해. 예. 아, 내가 뭐 이렇게 뭐 피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줘야 되나? 복종을 아주 비장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두 마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주 반복했던 말씀. 89세 된 할머니가 98세 된 할아버지하고 살아가면서 평소에 자주 했던 말, 두 단어예요. 하나는 예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쌍하다입니다. 예쁘다, 불쌍하다. 꾀꼬리가 예쁘고 들꽃이 예쁘고 그 꽃을 할아버지 귀 옆에다 꽂아주고 주름진 98세 된 할아버지가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쌍하다입니다. 주워 기른 강아지가 아프니까 불쌍하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나셨을 때도 역시 불쌍하다고 그렇게 울먹이셨습니다. 예, 참으로 행복에 이르는 키워드를 찾자면 바로 이런 89세 된 할머니, 이분이 사용하는 그게 바로 행복에 이르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이쁘다. 세상을요, 이쁘게 보면 세상이 다 이뻐진다는 거 아세요? 미운 세상 하나도 없어요. 날아가는 젖새도, 그리고 드래핀 꽃들도 그 할아버지 이마에 주름까지도 모두 다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 주름이 뭐가 이뻐요? 쭈글쭈글한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골짜기가 있으니까 산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를 이쁘게 보고 세상이 이쁘게 보이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이쁘게 보고 세상이 이쁘게 보이니까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밉게 보고 서로가 밉게 보이니까 항상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 이쁘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은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늘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으로 생각하기에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이 할머니는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죽음 아픈 강아지, 몸이 허약한 강아지도 불쌍하고 그런 몸 아프신 할아버지도 불쌍하고 세상의 모든 약하고 힘든 존재들을 그래 불평하고 원망의 조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해지라고 확신합니다. 할아버지도 참 깊은 사랑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소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신다면 오늘. 할아버지의 배려심은 그저 작은 일에서 감지되는데 할아버지의 사랑은 감사더라고요. 감사. 항상. 야, 이런 이쁘다, 불쌍하다, 감사.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모습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식사하면서 맛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저 맛있으면 좀 더 먹고 좀 맛없으면 좀 덜 먹으면 되는 거지 음식을 타박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밥상머리에서의 배려, 아주 소소한 일이죠. 작은 일이에요. 또 우리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막 밥에 막 고기 같은 거 안 올라오면 팍 차버리고 말이지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항상 밥상머리에서의 그 작은 배려, 그게 행복을 갖다 소소한 행복을 길어내는 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사랑은 어쩌면 상대를 위해서 백만송이 장미꽃을 사다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랑은 어쩌면 상대를 위해서 피를 내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은 비장한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은 그거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행동보다도 나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복종하는 태도, 그리고 그 복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쁘게 보고 약한 점은 언제나 불쌍하게 보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요. 내가 먼저 섬기고 복종하는 태도에서, 그런 태도에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참사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랑은 소소한 일상에서 언제나 실천할 수 있잖아요. 음식 타박하지 않은 배려심으로, 또한 서로의 귀에 들 것을 꽂아주는 그 작은 행동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행동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섬기심으로 온전한 구원과 행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요.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아내들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먼저 복종하고 섬김으로써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생활 인간관계의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째는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복종하는 것. 이 둘을 삶에 실천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피차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고 복종하여 언제나 행복한 가정생활 인간관계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